일생을 바쳐서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진력해온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에게 돌아온 보상은 겨우 로마 감옥에서의 옥고였습니다. 헛수고를 했다는 후회로 변심을 할 바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도 한 인간인지라 그의 가슴 한구석에 적잖이 상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찼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도 변함없이 함께 걸어갈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로 결코 후회하거나 변심할 그가 아닌 줄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혹시 조금이라도 사도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종종 자기를 염려하시는 부모님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러신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1장 12절에서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위대, 즉 황제의 친위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며 그들을 통하여 로마의 황족과 귀족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었으며 로마 교회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나로 인하여 오히려 담대하게 되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어떤 이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바울의 이와 같은 불굴의 믿음을 시기하여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웃지 못할 참으로 놀라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지막 절인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소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삶과 죽음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날마다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만일 내가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되어 다시 살 길이 열린다면 또다시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로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여하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빌립보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 많은 소유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마치 봄이 와도 피어날 줄 모르는 꽃과 같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 기쁨을 상실한 실망만 가득한 인생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 속아서 사는 것, 막연한 희망 속에 속고 또다시 속아 내일은 괜찮겠지 기대해보나 막상 그날이 오면 실망뿐이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갖기를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낙심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낙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큰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수많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인생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분만을 존귀하게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제란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순교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드린 모든 헌신의 제물 위에 그의 피를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까?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으며 그 길을 다 간 후에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될 줄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한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였으니 이 얼마나 겸손하고도 진솔한 고백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너희로 기도를 하게 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셨다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손에 쥐어진 놀라운 화력을 가진 영적인 무기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평생을 성경 연구에 몸을 바쳤던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기쁨을 더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43편 6절에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갈급하고 척박한 우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생수가 터지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으며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에 힘입어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자신의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바울은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 하나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거듭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였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또 빌레몬서에서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고 빌레몬서 2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위험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인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간구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한 다음에 그렇다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자신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힘써야 할 일이 첫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둘째는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자유의 몸이었던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원하였습니까? 그것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한 윤동주 시인은 입새에 이는 바람과 같이 왜 그와 같이 사소한 일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괴로워하였습니까? 그것은 그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의인과 같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죄에 대한 불감증을 모두 벗어버리고 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여 죄를 깨닫고 죄의 경계심을 가져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범죄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범죄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으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 일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먼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아래 엎드리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십자가 아래에서 죄인인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기 위해서 19절 말씀과 같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 6월 6일부터 2019년 홍해작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홍해작전은 기도작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홍해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홍해작전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 엎드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작년에 우리가 간절하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건넜던 홍해작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컸다는 말씀을 감격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곤 합니다. 첫 승소 소식이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날 또 장로님께서 그날 대접해 주신 갈비탕 맛이 참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올해에도 홍해작전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하지 마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통할 때만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날개를 잃은 새와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도 푸른 하늘을 날 수 없는 새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울 때면 언제라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와 소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한 가지 목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일평생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2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 안에 바울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는 것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바울의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그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감정을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택하겠으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더 사는 것 좋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과 사를 초월한 신앙을 지닌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바울의 이와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불신자와 같이 죽음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죽음 이후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단지 영생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회개하는 강도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성도는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조차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날마다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만일 내가 감옥에서 석방되어 다시 살 길이 열린다면 또다시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로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내가 다시라는 말 속에 넘쳐흐르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불굴의 열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불변의 충성심에 아마도 빌립보의 형제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열정과 그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감격을 공감하기에는 공동 번역이 좀 더 그 뜻을 이해하기가 분명할 것입니다. 26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 옛날처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 그날을 바라봅니다. 지나간 시간의 축복과 고난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바울은 매임과 투기와 분쟁과 다툼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일에는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다시 하리라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리라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오지 선교 중에 매일 다시 해보자라는 표어를 외치며 밀림을 향하여 복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홍해 작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서울교회의 새로운 내일, 우리 나라와 개인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홍해 작전이 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행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여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미 준비하는 마음가짐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금년 홍해 작전이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런 사명과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만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는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